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뭇바알과 벳바알 부문과 야스와 그대못과 메밧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스가산기슬과 베디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리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 즉 요단 동편, 혹은 동쪽이니까 요단 해 돋는 쪽, 이 지역을 분배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14절 말씀까지에서는 요단 동쪽 지역 어디 어디를 분배했는지 대략적인 구조가 나왔고요. 오늘 보는 15절부터는 이제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지파가 두 지파 절반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인데 이 지파들이 실제로 어디를 분배받았는지를 기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맨 아래 남쪽 지역은 르우벤 지파가, 중간 지역은 갓 지파가, 그리고 맨 위에 북쪽 지역은 므낫세 절반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곳은 맨 남쪽 지역, 요단 동쪽이면서도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이 16절부터 보면 실제로 어디를 분배했는지에 대한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지명 혹은 인명들이 나오는 곳인데 16절에 보면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에 갈리는 아루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세하게는 몰라도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사해를 만나죠. 사해에서 오른쪽 동쪽으로 흘러가는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여기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루엘 이러면 아 사해 중부 지역쯤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짜기 가운데 있는 여러 성읍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놀라가면 메드바 곁에 있는 평지, 메드바라고 하는 이제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를 주었다. 17절에 보면 헤스본은 이제 수도처럼 역할하던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거기서 이제 성읍들 이름이 나오죠. 디본, 바무발, 벳발무온, 야하스, 그대못, 메바 등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성읍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이곳들을 다 이제 르우벤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결국 평지에 있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아모리족 속의 왕이었던 시온이 통치했던 모든 나라를 이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걸 그냥 크게 대략 이야기하면 모압 지역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은 모압 지역을 받았다 이래도 모압이 어딘지 떠오르지가 않아서 어렵죠. 그러니까 사해를 기준으로 사해 오른쪽 지역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을 이제 르우벤 지파가 받은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가족별로 기업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묘한 특징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어떻게 했는가 여기 조금 더 관심을 갖죠. 그런데 성경에서 땅을 분배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파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을 받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땅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줄 때도 어떻게 했냐면 지파에게 뭉텅이로 땅을 주고 나서 그 땅을 가족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위가 사실은 개인보다도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기업을 갖겠다. 그러니까 가족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존재들이고 동시에 동일하게 기업을 받는 그 단위가 가족인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맺을 때도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이어서 너희 집안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너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데리고 사는 종과 노예들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다 함께 언약을 맺으러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가족에게 기본을 삼아서 땅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시대 때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천국에 올라가면 가족이 함께 천국이라고 하는 유업을 받는다는 그래서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설명과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제 가족에게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보시면 묘하게도 이 지파에게 분배하고 가족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사실은 지파에게 어디까지 주었는지만 나오고 가족별로 어느 가족은 어디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에게 어떤 기준을 따라 땅을 분배했는지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가족별로 분배받았다 이것뿐이지 어느 가족 어느 가족 어느 가족이 있었고 그들이 어디 어디 어디를 받았다 이것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놓고 보면 지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받은 땅의 넓이 또 땅의 종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이런 것들은 각기 다릅니다. 어찌 보면 공평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 어떤 종류의 땅을 얼마만큼 받았든지 간에 모든 가족이 다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지 못한 가족,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가족은 생기지 않게끔 했다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21절 중간에 보시면 이 땅들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21절 중간에 모세가 시온을 죽였고요. 동시에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도 죽였고 그 군주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미디안의 귀족 에위, 레겜, 술, 훌, 레바 이런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 남부 지역을 정복할 때 보면 여기 보면 1번 시온 통치하던 사람 죽였고요. 2번 시온의 군주들 시온을 따르고 있던 그 지역 군주들도 죽였고 3번 발람도 죽입니다. 발람 사건은 굉장히 유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 모압 지역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싶죠.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돈 받고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이 기록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고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 땅을 정복했던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죽였다고 하는 기록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정복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에서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왜 정복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인 거죠.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정복하라고 하셨는지도 이 안에 간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요단강이 이제 서쪽 경계라고 되어 있어요. 동쪽 경계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동쪽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계선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남쪽 경계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남쪽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도 사막, 남쪽도 사막, 서쪽은 강. 어찌 보면 딱 갇혀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을 르벤 지파가 받았다. 그래서 23절 뒤에 보시면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 주변 마을들이니라. 결국 르벤 지파가 받았던 것은 제일 처음으로 받은 건 땅이고요.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사람들이 울타리를 세워서 벽을 쌓아서 만든 성읍들이 있고요. 성읍들 주변에는 그냥 흩어져 살고 있던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르벤 지파가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지역을 구체적으로 누가 받았는지 지금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르벤 지파, 요단 동쪽 중에서도 남쪽 지역, 사해의 오른편 지역, 모압 땅을 르벤 지파가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세 가지 함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럴 거예요.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나? 좋은 땅을 받았나? 아니면 나쁜 땅을 받았나? 어차피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 것들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요단 동쪽 지역 여기는 그 당시에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 동쪽 지역 가면서 야 이렇게 목초지도 있고 샘물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가축도 키울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광야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고 했던 거였죠. 그럼 과연 이곳이 정말 제일 좋은 곳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훌륭하지 해서 거기 정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루벤이 받았던 여기는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쪽 막혀 있습니다. 남쪽 막혀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북쪽은 자기 동족인 갓지파가 차지하고 있고 또 서쪽은 요단강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다른 지파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땅을 한계가 있는 제한된 땅을 루벤 지파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루벤이 받은 땅은 결코 장자가 받을 만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야곱에게 열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루벤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보면 혈통만 놓고 보면 루벤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게 마땅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 당시에서부터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루벤에게는 장자권을 주지를 않았어요. 장자권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열두 아들들 중에 유다지파와 요셉지파 이 두 지파가 장자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땅을 분배받을 때 보면 루벤 지파는 야 이건 장자에게 주는 땅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자권이 드러나는 그런 땅 분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루벤 왜 이렇게 장자권을 못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일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 한 500년 전쯤에 루벤이 살았었거든요. 루벤 지파들은 지금 살고 있지만 한 500년 전쯤에 야곱이 살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루벤이 자기의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죄를 짓죠.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이 되고 또 다른 짓도 나쁜 짓도 해서 그래서 결국 장자권이 박탈이 되는데 그러면 500년 전에 살았던 조상 루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오늘날 500년 후를 살고 있는 루벤 지파가 이것밖에 못 받은 건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현재 살고 있던 루벤 지파가 우리 조상 루벤은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을 당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장자답게 행동하겠다 그렇게 전쟁하는데 앞장서 나가고 그렇게 용맹하게 싸웠으면 그러면 장자권 인정 못 받았을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문제는 뭐냐면 500년 전 조상도 죄짓고 엉망이었고 그 이후에 5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지금 루벤 지파도 창조권을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흔히 자기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과연 이게 조상 탓을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현재 루벤 지파가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 땅을 받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책임을 남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지명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읽었던 내용들 중에 익숙하게 들어오는 성읍 이름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 뭐 이거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잖아요. 왜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익숙한 지명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하게 나오는 사건들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은 나중에 과연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런 다툼이 생기는 만큼 이스라엘 역사와 별 상관이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부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냈다든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든지 그러면 계속 등장을 했겠죠. 열왕기에 역대기에 혹은 신약시대 때 이름들이 나왔겠죠. 그럼 우리에게 익숙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그냥 어찌 보면 사라져가게 되는 그런 지역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운명을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르벤 지파가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르벤 지파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땅 분배와 관련된 기록은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땅 문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다른 지파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르벤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이걸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곳은 누가 받아야 하는 땅입니까? 르벤 지파의 땅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소유하거나 돈 주고 사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르벤 지파도 그 땅을 팔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여하튼 이 내용은 땅 문서 같은 역할을 해서 나중에 르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건 아니면 형편이 어려서 다 팔아먹고 아무 땅덩어리도 남지 않았건 다 후손들이 읽으면서 저것은 원래 르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거긴 원래 우리가 정복했던 땅, 우리 조상들이 분배받았던 땅인데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원래 땅 문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지금 현실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확하게 다 박아놓으신 게 아, 이것을 누리고 살지 못할 때,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을 때 원래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마땅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항상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 여긴 우리가 지금 당연히 점유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은 차지하지 못했던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우리가 다 정복하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참 아름답고 바람직한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영역들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부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잘 정복하고 그리고 또 잘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역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게으르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작 그것만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과연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지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땅에 대하여 영역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줄 알고 동시에 내가 불완전하게 순종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조금씩 더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맏아들로 태어났어도 장자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비록 막내로 태어나고 또 열 번째로 태어나고 다섯 번째로 태어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장자권을 부여받고 또 좋은 땅들을 분배받는 지파들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나 주님 앞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한 가장 좋은 곳들을 또 넓은 곳들을 우리 직용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신 것 기억합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게 하시고 또 여지껏 순종하며 헌신했던 것 이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